4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북한이 달라졌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빠르게 시인한 데 이어 어제는 실패한 발사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발사체가 정상적인 위성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군 당국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 김영준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오전 정찰위성 발사 정당성을 주장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함께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 두 장을 공개했습니다. 천리마 1형 로켓이라고 하는 이 발사체를 보면 엔진 노즐이 두 개로 보이는데 2017년 처음 발사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과 거의 비슷합니다. 액체 연료는 발사 직전 연료 주입에 시간이 걸려 미사일은 결국 고체 연료로 만들고 기존의 액체 연료 미사일은 우주 발사체로 만든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 미국과 소련에선 아예 ICBM이 우주 로켓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북한도 백두산 엔진과 함께 기존의 화성 계열 미사일 기술로 이번 로켓을 만든 걸로 추정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입니다.
위성체를 발사하는 발사체나 미사일 탄두를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사체 자체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한편 문제의 로켓 2단체로 추정되는 동체는 발사 당일 서해에서 우리 해군에 발견돼 현재 인양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릴 전망인데 바다에서 건져서 분석해보면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위성 발사라 주장하지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곧 소집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안보리 회의 소집이 요청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북한이 2차 발사를 예고했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나 안보리 성명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북한의 위협 속에서 미국은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이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에 투자하고 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은 우리의 이익과 동맹의 가치를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최철입니다.
새벽에 사이렌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장관으로서
예.
국방을 책임지고
저는
장관으로서
미리 제 입장에서
황당한 문자 메시지잖아요.
북한 쏘기 전에 NSC를 통해서 사전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조율 안 했습니까?
그 NSC 차원에서도 사전에 대비는 다 했었습니다.
대비한 것이 이 모양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거 하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64회의 긴급 NSC가 열렸어요. 문 대통령께서 참여하신 게 17회입니다. 또 남북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서 폭파됐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께서 참여도 안 했어요. NSC에. 이렇게 나라를 다 망쳐놨던 게 민주당 5년입니다.
여야의 공방 듣고 오셨는데요.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조만간 북한이 위성체 발사를 공언한 데 이어서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정부는 시스템 개선에 나섰습니다. 재난 문자에 왜, 어디로, 어떻게 같은 육하원칙이 들어가고 민방위 훈련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규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에 울린 경계경보 사이렌, 그리고 이어서 날아든 위급 재난 문자. 시민들은 그러나 다짜고짜 대피 준비를 하라는 내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대피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대피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웠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발령된 간결하고도 명확한 재난 문자와 비교하면 너무나 모호한 내용에 질타가 쏟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경보 시스템 정비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의견과 기술적 측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재난 문자와 유사하게 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요령 등이 담길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한편 평소에 주민들이 대피 훈련을 하는 백령도에서도 대피소가 잠겨있는 등 관리가 소홀한 면이 드러났는데요. 대피소가 지정은 돼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홍보조차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방공 훈련을 포함한 민방위 훈련 계획도 이참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손을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대선, 총선 등 국가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들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는데요.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외부 감찰을 피해온 바 있습니다. 윤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직 4명이 자녀의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고 또 의혹이 더 있다며 전현직 직원들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지만 하루 만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제외 대상 공무원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분이고 2019년 선관위 채용 관련 감사를 진행한 적 있다며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입니다.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권익위의 전수조사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퇴직자까지 포함해 한 달간 집중조사할 계획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감사 착수 발표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어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BS 뉴스 윤철원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인어공주가 34년 만에 실사화됐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인데요. 영화 내용이 아닌 검은 인어공주 때문입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9년 개봉 이후 레전드 애니메이션으로 자리 잡은 인어공주가 34년 만에 디즈니 실사 뮤지컬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인어공주 에리얼은 빨간 머리에 하얀 얼굴로 기억하지만 이번에 개봉된 영화 속 인어공주엔 원작과 외모가 다른 흑인 가수 할리 베일리가 등장하면서 많은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극과 영화 등에서 백인 중심으로 제작된 데 대한 반성 차원, 또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캐스팅입니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모습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재해석이다, 새롭다 등의 반응이 있기도 하지만 당초 제작 의도와 달리 개봉 전부터 개봉 이후까지 인종차별과 외모 비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논란은 별점 테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흑인 인어공주에 대한 논란 역시 사회가 문화적 과도기에 들어선 것이란 평가와 함께 새로운 시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3회 연속 WBC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던 우리나라 대표팀. 일본과 비교가 되며 여러 말들을 남겼었는데 끝까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김광현을 비롯한 대표팀 투수 3명이 대회 기간 음주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승진 기자입니다.
WBC 대회를 치르던 지난 3월 8일부터 11일 새벽까지 각 구단의 정상급 투수 3명이 도쿄 아카사카의 한 술집에 드나들었다고 최근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SSG의 김광인이 어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국가대표 대회 기간에 생각 없이 행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해
말씀드립니다. SSG는 김광인을 1군에서 말소하고 KBO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충실히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나온 결과는 겸허히
다른 두 선수 두산 정철원과 NC 이용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철원은 일본전이 끝나고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여성 접대부와 같이 있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만 결국 여자가 문제가 있지 않았고
선수들의 말처럼 경기를 앞두고 음주하지 않았고 접대부가 없는 곳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도 이번 파문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WBC에서 한국 대표팀은 14년 만에 4강 진출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했지만 호주와 일본전을 모두 내주면서 3차례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CBS 뉴스 양승길입니다.
부산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99년생 만 23세인 정유정은 지난 26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부지역에는 일주일째 비가 내렸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남부지방은 최근 일주일 동안 비가 자주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약간의 비가 더 오는 곳이 있겠지만 오전 중으로 날씨가 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전국적으로 낮 동안 여름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과 파주, 춘천과 청주의 기온이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진주는 31도까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